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1장 9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절에서 보면 특별히 그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한창 절정을 이루던 시기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 표현은 역사상의 위대한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끌게 하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던 때라는 배경적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배경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하고 심오한 또 아주 그 놀라운 사건이나 인물의 등장을 암시하는 의미에서 그때에 라는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곳을 기록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지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지명은 나사렛에서 불렀다라는 말을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마가복음을 좀 더 옳게 보는 자세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육신의 부모와 함께 예수님께서 살던 곳이고요. 성인이 되시기까지 생활하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은 원칙적으로 물 안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 받음에는 여러분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보죠.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잠근다라는 뜻으로 고전 그릭이나 70인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물로 씻는다라는 뜻에서 신약에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비유적으로 거리의 백성이 쇄도한다, 그러니까 전신에 충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 마가가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4절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주님의 세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연상해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0절로 가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그 앞에 곧이라는 나름대로의 또 시간적 의미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곧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산산이 흩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복음에서 쓰여진 요 곧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한데 곧, 그러나 혹은 이런 말이 마가복음에 약 4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마가복음은 역동성과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의 수세의 장면에서는 두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누가의 표현에 따라 열리고라는 말에 비하여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표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인류가 대우주적 전기를 맞이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은 이사야 64장 1절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시기를 하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 특별한 일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에서 자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영원한 그리스도에게 본문에서 특별히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대선지자로서의 권위와 직무의 전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확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신 것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복종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좀 더 사실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로 가볼까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하늘로서 나는 소리로서 성령의 임재와 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증거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지금 실제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라고 나타난 것은 아마도 이건 분명 말라키 선지자 이후 단절되었던 계시의 맥을 잇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듯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에게 명령된 그 사랑은 일시적인 범주를 넘는 완전 무궁한 사랑, 영원 지고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선포입니다. 12절로 가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는 그를 앞으로 몰아내시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곧 성령께서 그분을 커다란 힘으로 이끄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애굽으로의 도피, 갈릴리 나사렛으로의 이주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험의 장소로 나가는 순간도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그 모습에 대해서 마가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지 그냥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에 언급되었듯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고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저를 알아 사단에게 저를 알아 이런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40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기간이 필요했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머무는 기간도 40일이 필요했습니다. 또 보시면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주위의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 짐승이라 함은 특별히 들 짐승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이 본절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서막이 올라가는데 이 내용은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전의 14절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서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아마도 이것은 큰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마가의 의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세례 요한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했던 고백이 이제는 실제적인 상황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의 사역을 다 감당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는 말은 마태복음이나 다른 역본에서는 천국의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좋은 소식을 마가는 우리 가운데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갈릴리, 그, 또, 아시리아, 뭐, 이런 침략을 유대인들이 계속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5절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청중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찼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긴장감과 긴박성을 안겨주고, 때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시간이나 시기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그 때를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매우 친숙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다스리던 것과 같은 이상적인 왕권의 회복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기대하고 있었고, 그 나라를 이루실 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한 나라도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던 다윗을 통한 그 영광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4절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마음과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하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청한 것은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아주 그 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회개의 요청에 소극적인 자세는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신앙의 걸음마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녔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통로를 알려주는 적극적인 권면이 바로 회개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좋으니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그 호수, 뭐 바다, 원체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담수호입니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라고 불리는 것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곳 주변의 지역의 이름을 반영하여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바다, 디베리아 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는데 당시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마태와 누가복음에 그 그물을 던지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좇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전반부는 랍비들이 제자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후반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에 대한 그들의 나름대로의 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과 그들의 삶의 보장을 우리 가운데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곧 그물을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는 말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반응은 지체하지 아니했죠. 보니까 곧 쫓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주님의 부름은 우리에게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 어떠한 실마리도 본문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의하면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하여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받은 그러한 제자였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즉시 따른 것을 보면 메시아의 도래를 충심으로 앙망하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19절로 20절을 볼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의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갈릴리에서 어부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은 나름대로 좀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조금 좀 대비되는 것은 그 부르신 사건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좀 대비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면에 있어서 계획적인 것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 형제가 곧 따른 반면 요한과 형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시고 곧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름도 예수님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말씀에 대하여 이들은 곧 바로 따라가니라 이런 그 응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뒤에서 쫓는 것을 의미하고 그저 수동적인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헌신과 적극적인 삶으로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마가복음 1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두라노에서 성경 지리와 역사를 탁월하게 풀어놓은 성서지도의 결정판 두라노 성서지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